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란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동맹 3국은 유엔 보고서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불안정하고 도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란이 이달 초 발사한 샤합 3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키암 1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본래 핵무기 탑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활동에 대해 전면적이고 철저히 보고할 것과 안보리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란은 이달 초에도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시험 발사하면서 자위 목적이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미군 가족들에게 안전상 이유로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지를리 공군기지와 이스미르, 무글라에 있던 미군 가족 670명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특정 위협은 없다면서 이번 조치는 매우 주의를 기울이는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립 리들러브 유럽주둔 미군 사령관은 이번 결정이 터키 정부와 미 국무부 국방부의 협의 아래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터키 수도 앙카라와 이스탄불에 머물고 있는 100명의 미군 가족들은 이번 지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 국경을 순찰하는 경찰이 어제 난민 수백 명과 충돌했습니다. 경찰과 충돌한 난민들은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는 국경이 차단돼 발이 묶인 시리아인들입니다. 이들은 철길을 며칠씩 점거한 채 서유럽 국가들로 갈 수 있도록 마케도니아 등 발칸 국가들로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강경정책에 반발하는 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또 다른 수천 명의 난민들은 그리스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임시대피소로 이동하기 위해 이도메니 마을 인근에서 야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내무부는 리비아와 시실리 사이 지중해상에서 올해 1분기에 구출한 난민 수는 1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1만 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에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틴저 대통령 당선자는 오늘 국회 합동회의에서 취임 선서를 통해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부통령 당선자들인 민트 스웨 씨와 반티오 씨도 나란히 취임 선서를 마쳤습니다. 틴저 신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공식 취임하게 되면 미얀마에서 군부 통치는 완전히 종식되게 됩니다. 미얀마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의 측근인 틴저 대통령은 지난 15일 선출됐습니다. 수치 여사는 틴저 대통령 정부 내각에 참여하는 18명 가운데 하나로 외무장관 등 4개 주요 장관직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들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소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어제 미국 CNN 방송 주최로 열린 위스콘신주 유권자들과의 만남 행사에서 ISIL을 매우 빠르고 격렬하게 지구상에서 쓸어버려야 하며 다른 선택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지지도 2위인 테드 크루즈 후보도 미국은 우선 압도적인 공군력을 사용하고 이어 쿠르드군을 무장시켜 ISIL을 사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이시 후보 역시 ISIL을 파괴하기 위한 걸프 국가들의 기여 등 국제연합군의 접근 방식을 옹호한 뒤 공중과 지상작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경우 미국 NBC 방송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전국 지지도는 49%, 버니 샌더스 후보는 43%로 불과 6%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처방약과 마약 남용을 막기 위한 활동에 추가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미 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보건 전문가 회의에 참석해 강력한 진통 마취제 남용으로 숨지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은 의회에 마약 중독 치료 지원비로 11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의 백악관은 미 한일 세 나라 정상이 31일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의 위협과 대처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meeting is an opportunity for these three leaders to discuss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And to discuss how we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을 우려한다며 국내외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혁 수준은 여전히 세계 최저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7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핵무기를 이용한 테러 위협과 핵물질 이전 방지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전 세계 52개국 정상과 UN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일, 즉 31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31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한의 위협과 미한일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밝혔습니다.
This meeting is an opportunity for these three leaders to discuss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and to discuss.
로즈 부보좌관은 29일 전화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31일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의 일정과 의제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첫날 잇따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대두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동에서도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가안보회의 아태 담당 선임보좌관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세 나라의 밀접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조약 동맹을 맡고 있는 한국, 일본에서 시작되고 미국에게 두 나라보다 더 중요한 동맹국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미한일 정상회의의 초점이 북한 문제에 맞춰질 것이라며 새 지도자가 북한의 공격성을 억제하고 방어하겠다는 의지와 단호한 결의에 일치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primary focus of the trilateral meeting will be North Korea, and I think the three leaders will clearly demonstrate their unity.
크리튼 브링크 선임 보좌관은 미국, 한국, 일본의 안보가 연계돼 있고 북한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세 나라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 모든 나라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데 동참해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벤 로즈 부보좌관은 이날 회견에서 중국의 대북 압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You would not have the sanctions that were passed through the UN Security Council. Without China's cooperation and support,
로즈 부보좌관은 중국의 협조와 지지가 없었다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전례 없이 강력한 새 결의가 북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로 야기되는 역내 불안정이 중국에게도 비생산적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한반도에서 불안정을 막고 비핵화를 진전시키는데 미중 간 이해가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 여러 방면에서 대북 압박을 가중시켜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압박이 북한 지도부의 계산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ve seen China step up in many ways in terms of applying pressure. The fact is it has to over time affect the calculus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로즈 부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이 아직 진로를 바꾸지 않았고 비핵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 체계의 추가 배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견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대도 표출됐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재작년 헤이그 해안보 정상회의 당시 한일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미국은 두 나라 정상이 이후 위안부 문제와 과거사 갈등을 해결하려는 중요한 합의를 도출한 것을 적극 지지하고 높이 평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위협과 한일 두 나라의 공동 이해를 고려할 때 두 나라가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두 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전체에 이롭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국무부의 토니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계속할 경우 미 한일 세 나라는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2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관한 간담회에서 오는 31일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담을 계기로 3국 정상회담을 갖는 미한일 정상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increase the costs on North Korea until it comes into compliance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we will take every step necessary.
블링컨 부장관은 미한일 3국이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동북아시아 지역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멈출 경우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미국은 한국과 일본 정부와 함께 대북 압박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최우선순위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 방안을 비롯해 북한의 선택을 좁힐 수 있는 추가 제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 역시 북핵 문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s long as North Korea continues to take these actions and to advance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as long as that's not stopped and reversed.
북한이 도발적 행동과 핵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한 미국은 국가 방어와 동맹국 보호를 위해 사드 배치를 선택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사드 배치의 목적이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멈추게 하는 데 있는 만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미국 등 주변국들과 입장을 같이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의 성실한 이행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과 멕시코 공식 방문을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내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 핵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과 국제 핵안보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각국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서 내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양자 또는 3자 정상회담을 갖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낼 방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에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멕시코를 방문해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과 북핵문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을 향해 선제 핵공격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북한 리수용 외무상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은 또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유엔 등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지난 몇주일 동안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수사와 도발적 행동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We've been carefully watching what's been coming out of North Korea over the last few weeks. We've seen both the rhetoric and the provocative actions from the North Koreans, and it continues to be a cause for concern for us.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북한 리시용 외무상의 선제 핵 공격 발언과 관련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이 같은 발언은 북한으로부터 몇 주째 계속되는 도발적 수사와 맥을 같이 한다며 미국이 영내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함께 굳건히 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쿡 대변인은 한반도 긴장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위협적 수사에 수위를 낮출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just would again urge the North Koreans to try and take the level of rhetoric down to de-escalat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e do not think it's conducive for anyone.
국무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후 계속되는 도발을 우려한다며 국내외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I can assure you that we will continue to raise our concerns inside the UN and here unilaterally in the United States.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적 행동에 대해 UN과 미국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누구도 북한이 저지르려는 일을 못 본 척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과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반도를 넘어 다양한 지역에서 육해, 공, 우주를 넘나들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미군 합참의장이 밝혔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어떤 상대와의 전쟁도 이제는 복잡한 양상을 띈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은 2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연설에서 오늘날 전쟁은 초지역적, 다중영역적, 다중기능적인 양상을 띈다는 점에서 과거와 크게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thought about a North Korean contingency maybe 15 years ago, you could have imagined a North Korean contingency isolated to the peninsula.
덤포드 의장은 15년 전 북한에 대한 비상계획을 짤 땐 한반도에 한정됐을 것이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서 이제는 주변 지역이 모두 연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생각하면 재래식 무기 능력뿐 아니라 대륙 간 탄도미사일, 사이버 공격, 우주 공격 능력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다중 영역은 바다, 우주, 사이버, 해저를 포함한다는 것이고 초지역적이라는 개념은 북한과의 전쟁에 태평양 사령부, 북부 사령부, 전략 사령부, 사이버 사령부가 동원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래의 무력 충돌은 모두 이런 양상을 띨 것이라며 정보와 사이버, 우주 영역의 발달,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이 전쟁의 성격을 훨씬 역동적이고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Our command and control is actually not suited to that character of war, and we need some significant changes. And this gets in to the area of.
덤포드 의장은 미군의 지휘 통제 체계는 이런 성격의 전쟁에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새로운 전쟁의 양상을 감안해서 적시에 결정을 내리고 실시간으로 군 자산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군은 이런 도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자신하며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 혁신적인 개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던포드 의장은 강조했습니다.
The U.S. is now confronted with simultaneous challenges in Russia, China, Iran, North Korea, and of course violent extremism.
한편 던포드 의장은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러시아를 꼽고 그 다음으로 중국, 이란, 북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을 꼽았습니다. 북한의 경우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던포드 의장은 밝혔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미군이 테러 단체로부터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까지 다양한 적을 모두 억제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산과 능력을 필요로 한다며 미사일 방어, 정보 감시와 정찰, 재래식 특수전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7명은 전쟁이 나면 총을 들고 싸우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국가보훈처가 지난해 11월 전국의 15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나라사랑의식지수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의 72%가 전쟁이 발발하면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싸우겠다는 응답은 50대에서 84%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에서도 82%로 나타났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30대는 60%, 20대는 51%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낮았습니다. 보훈처는 전쟁 발발 시 지원 의향이 병역 의무를 가진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농, 임, 어업과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어제, 즉 29일 단거리 발사체 한 발을 내륙을 향해 발사했다고 한국 합참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대남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군사적 긴장을 유지해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29일 오후 5시 4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북방 내륙 지역으로 단거리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 발사체가 동해상으로 비행하지 않고 양강도 김형권군 일대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형권군은 북한 해산시와 중국 지린성 창바이현을 가르는 압록강과 불과 60에서 7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단거리 발사체는 200km를 비행했으며 지난 21일 발사한 것과 같은 300mm 신형 방사포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북한은 이번 단거리 발사체 한 발을 포함해 올해 들어 모두 5차례 16발의 중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한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여 내부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30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위한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대회를 위한 내부의 70일 전투 등을 비롯해서 그런데 좀 매진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북한의 대외적인 비난과 위협적인 언동은 다 같은 도발이라면서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길로 나와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무엇보다 내륙에 떨어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를 300mm 방사포로 평가하고 왜 내륙으로 발사했는지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형 방사포의 정밀도를 측정하고 자신들이 주장한 청와대 타격 등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위협을 과시하기 위해 이번 발사체를 내륙으로 발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창영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바다로 하면은 이게 어디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떨어진 지점이 흔적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본래 자기들이 계획한 타겟에 정확히 맞았는지 아마 이걸 나중에 최종 분석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사적인 그런 어떤 그 필요 또는 결과 측정 또는 성과 평가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또 하나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이것이 거꾸로 돌아가면 바로 너를 서울 심장도 때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암시 겸 위협 겸 이제 너도 나를 주목하라.
이 연구위원은 아울러 발사체의 발사 방향이 북중 접경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만큼 북한이 대북 제재에 동참한 중국에게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도 원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200km 남짓이라며 원산에서 200km 떨어진 양강도 김형권군 지역으로 발사체를 날린 건 청와대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는 미한연합훈련과 북한 동계훈련에 대한 일종의 검증훈련, 그리고 미국의 해관부 정상회의 등을 모두 감안해 맞대응 무력 시위를 벌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뭔가 저강도의 맞대응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보이고
특히 내륙으로 발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을 갖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미사일의 정확도, 여기에 대한 자신감의 과시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 앞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 2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함경남도 함흥 남쪽에서 동해상으로 300mm 방사포 5발을 발사했으며 김 제1위원장이 정확한 명중도에 대해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언제든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하면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신형 방사포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군도 이에 맞설 지대지 유도 무기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감시할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이 오는 2018년까지 방사포와 자주포 등 북한의 장사정포를 파괴하기 위한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를 개발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에서 2021년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새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는 사거리 120km에 수미터의 지하 경도를 뚫고 들어가 폭발하는 정밀 유도 무기입니다. 북한군이 장사정포 발사를 시도하면 위성 항법 장치를 장착한 이 유도 무기가 갱도 자체를 파괴해 개전 초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군은 이미 몇 차례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은 현재 북한의 장사정포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다연장 로켓인 사거리 80km의 천무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안보 포럼 양옥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천무는 한 80km 정도가 되는데 사거리를 연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 벙커를 견고화된 표적을 그 관통을 해서 폭발을 시킬 수 있는 특수한 장약 형식을 갖춘 사거리 연장 탄을 개발할 경우는 가능하고 그게 지금 그 천무가 쓰는 230mm를 그대로 활용할지 아니면은 그 조금 더 직경이 두터운 것을 별도로 개발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군의 장사정포는 한국의 수도권을 겨냥해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 갱도 진지에 300여 문이 집중 배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특히 최근 들어 300mm 신형 대구경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시험 발사하면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신형 방사포는 사거리가 200km로 북한 최전방에서 쏘면 대전 일대까지 타격이 가능해 한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남조선 작전지대 안에 주요 타격 대상들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는 정밀 유도 체계를 갖춘 첨단 장거리 대구경 방사포 체계입니다.
한국군은 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탐지용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2, 3년 이내에 도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는 북한의 지상만을 감시하는 그린파인 레이더와 달리 동해와 서해, 남해 등 해상 감시 전용 레이더입니다. 한국군은 이와 함께 북한의 전력망을 파괴하는 탄소 섬유탄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섬유탄은 전투기 등 항공기에서 떨어뜨려 상공에서 터지면 발전소와 변전소 등을 무력화시키는 비살상 무기로 오는 2020년대 초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중기 계획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선제 타격 개념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전력 구축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미화 68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징후 탐지와 식별, 타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정밀 타격용 타우루스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 3 등의 실전 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정치 사회적 변혁 수준은 여전히 세계 최저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위한 변화가 전혀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전환 수준이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독일의 비영리 기구인 베텔스만 재단이 최근 발표한 2016 베텔스만 변혁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조사 대상 129개국 가운데 126위에 그쳤습니다. 북한은 민주주의로의 전환 수준을 평가하는 정치 변혁 부문에서 10점 만점에 2.6점, 시장 경제로의 전환 수준을 평가하는 경제 변혁 부문에서는 1.68점을 받아 평균 2.14점에 그쳤습니다. 북한보다 평균 점수가 낮은 나라는 중동의 시리아와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와 소말리아 세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은 국정관리 지수에서도 10점 만점에 1.22점으로 129개국 가운데 127위에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여전히 권력 재편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는 반면에 정치와 경제에 대한 군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측근들이 제거되고 있으며 권력기관들 사이에서 무역허가가 재분배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가장 극적인 사례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부로 권력 2인자로 알려졌던 장성택의 몰락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김 제1위원장이 여전히 고위 당국자들에 대한 전격적인 승진이나 강등을 통해 권력의 공고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핵 보유를 바탕으로 점점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북한과 김정은 정권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과 2014년 사이에 국제 광물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폭락함에 따라 북한은 정권 생존을 위한 새로운 외화 획득 수단을 찾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14년부터 위탁가공 상품의 수출 확대와 관광산업진흥, 특별경제구 설치,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계획을 고수하고 이웃나라들과 긴장을 조성하는 한 외화 획득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지난 1977년 설립된 베텔스만 재단은 2003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개발 도상국들과 전환기 국가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 정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4년 보고서에서는 10점 만점에 1.98점을 얻어 조사 대상 129개국 가운데 127위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출신 실향민 가정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 교수가 미 유력 신문 기고를 통해 북한 여행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철저한 감시 때문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니 굳이 모험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최근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북한 여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미 명문 콜롬비아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머리 리 객원 교수는 26일 뉴욕타임즈 신문 기고문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북한 여행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리 교수는 북한 출신 이산가족 가정에서 자라난 한인 2세 작가로 미 유력 매체들의 어머니의 탈북 이야기 등 다양한 소재의 기고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가기 위한 당신의 휴가 계획을 제발 취소하라는 제목의 이 칼럼은 이 교수 아버지와 자신의 체험 등을 통해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미 대학생 원비어 씨가 최근 북한에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것에 자신은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잔인함을 지적하며 실향민 출신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남동생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인의 요청으로 북한에 돈을 보내고 서신도 교환했지만 결국 고향을 가보지 못한 채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아버지가 자신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사진 속 동생과의 만남을 고대하며 북한 방문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북한 정권은 아버지의 입국을 끝내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아버지가 떠난 지 10년 가까이 지난 2009년에 콜롬비아 대학 단체 방문단의 일원으로 어머니와 함께 방북했었다며 그러나 기억은 유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입국 직후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개인의 통제력을 잃는다는 겁니다. 또 정부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먹어야 하고 개인의 자유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며 외국인들만 묵는 양각도 호텔은 평양에서 동떨어진 섬과 같다고 회상했습니다. 또 동행한 어머니는 미국의 아들과 연락하고 싶었지만 전화를 할 수 없었고 이메일도 보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이런 비밀스러운 북한과 그 독재자에 대해 미국 관광객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술에 취해 흥청망청하는 듯한 북한 여행 뉴스는 더 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원비어 씨가 이용한 여행사는 광고에서 아주 싼 가격에 재미와 짜릿함,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북한 여행을 묘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 미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일관성 없게 형사법을 적용해 체포와 장기 구금의 위험이 높다며 북한 여행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있지만 미국의 북한 관광객들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16일에도 미국 시민의 모든 북한 여행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 경고했습니다.
Let me just repeat that again. The United States and the Department of State strongly recommends against all travel by U.S. citizens to North Korea.
원비어 씨 상황은 북한 여행과 관련된 위험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북한 여행을 고려 중인 미국인은 국무부의 여행 경고를 반드시 읽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는 만경대상 국제 마라톤 행사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들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북동부 뉴저지주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우리 투어스의 안드레아 리 대표는 BOA에 자신의 여행사를 통해 200명이 참가를 신청했다며 지난해보다 두 배 많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about 200 runners for the Pyongyang Marathon. We haven't really seen a decrease in interest.
리 대표는 또 이 대회에 출전할 전체 외국인 규모가 1,200명에 달할 것이란 게 북한 전문 여행 업계의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행업체들은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공산주의 독재 국가에 대한 호기심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는 기고문에서 그런 모험을 감수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신도 방북 당시 북한의 규범을 깨고 싶은 유혹이 있었고 일행 중 한 명이 실제로 사진을 임의로 촬영하다가 끌려갔지만 다행히 중국 국적이란 이유로 풀려난 경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행 중 많은 이들이 또 다른 실수라도 할까 두려워 다음 장소에서는 카메라를 버스에 놔둔 채 내렸다고 이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기념품 판매소에서 선전물 포스터를 구입해 단단히 봉한 뒤 출국했지만 나중에 선전물에서 얼룩진 감시원의 지문을 발견했다며 북한의 철저한 감시 문화를 비난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지난해 북한과 유럽연합 EU의 교역액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북한의 수출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과 유럽연합의 지난해 교역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양측의 교역액은 3,383만 달러로 전년 도에 비해 39.1% 줄었습니다. 유럽연합에 대한 북한의 수출액은 약 1,200만 달러, 수입액은 약 2,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으로부터 북한의 수입액은 9.3% 늘어난 반면 수출액은 65.3%나 줄어 북한의 수출 부진이 교역 감소세를 주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북한의 대유럽연합 수출 1위 품목은 전자기기 부품으로 약 450만 달러어치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4년보다 약 182% 늘어난 것입니다. 전자기기 부품 가운데 특히 텔레비전 수신기의 수출액이 340만 달러에 달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2위는 무기화학품으로 410만 달러가 유럽연합에 수출됐습니다. 수출된 무기화학품 가운데 수소 등 희소가스 관련 품목이 전부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으로부터 북한의 수입은 1위가 의료용품으로 약 477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에 비해 약 80%가 늘어난 것입니다. 2위는 보일러 기계류 부품으로 2014년보다 38.4% 줄어든 약 31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광석, 석탄 등 광물 수출은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전혀 없었습니다. 광물과 함께 북한의 주력 수출품 가운데 하나인 의류는 2014년보다 92%가 줄어든 약 68만 달러치가 유럽연합에 수출됐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2018년 러시아에서 열리는 월드컵 축구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29일 열린 필리핀 원정 경기에서 패하면서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 나갈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년 만에 다시 월드컵 본선 무대에 진출하려던 북한의 꿈이 무산됐습니다. 김창복 감독이 이끄는 북한 축구대표팀은 29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열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H조 필리핀과의 경기에서 2-3으로 패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경기에서 전반 43분에 필리핀에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 전 종료 직전 서경진 선수의 동점골로 1-1 균형을 이뤘습니다. 북한은 후반 3분에 이혁철 선수가 역전골을 터뜨리며 앞서 나갔지만 후반 39분과 44분에 필리핀에 연속골을 내주면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로써 총전적 5승 1무 2패로 승점 16점을 기록한 북한은 7승 1패 승점 21점을 기록한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H조 2위에 그치면서 조 1위에게 주어지는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진출권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각조 2위 중에서 5위에 그쳐서 4위까지 주어지는 최종 예선 진출권을 획득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지난 1966년 처음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던 북한은 44년 만에 처음으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는 3차 예선 C조에서 2승 1무 3패로 조 3위에 그치면서 최종 예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한편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은 전승을 기록하며 최종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서울에서 탈북 청소년들과 한국 젊은이들이 협력해 평화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끌리는 평화 전시란 이름으로 열리고 있는 전시회 현장,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많이 다르게 상황들을 보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는 때는. 또 이런 거지.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연인 관계인 남녀 둘 사이에 작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평온과 불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록 영화 무제인데요. 이는 남과 북의 현실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런 기록 영화와 그림, 설치 미술 작품, 의상 디자인 등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끌리는 평화 전시 현장인데요. 이 전시는 탈북민과 한국의 청년들로 구성된 별지 모임의 첫 번째 전시입니다. 별지의 차정순 씨입니다.
네, 별지 모임은 북한 청년들이 처음에 시작하기에는 이제 대학교 다니는 청년들이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처음에 이제 조금 도움이 되고자 만든 모임이긴 한데 이제 모이다 보니까 좀 이제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는 이제 남한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이제 뭔가 문제 해결이라든가 뭐 대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남한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도 되고 서로 이제 어려운 일을 도와가면서 그렇게 친해지고자 만든 모임이었는데 별지는 북한 말로 이제 별똥별이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또 이제 별똥별은 뭐 하늘에서 떨어지지만 어디로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별똥별처럼 이제 남한에 떨어져서 잘 적응해서 살아. 가장 의미도 있고요.
별지는 지난 1년 동안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미술치료사를 초청해 강의도 듣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물로 회원들은 평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작품들을 제작했고 그 결과물 8점이 이번 전시에 나왔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말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것을 뭐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북한에 대해서 남한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알리고 좀 그런 의미 있는 뭔가를 하고자 했었거든요.
차정순 씨의 소개로 합류하게 된 박정실 씨는 한국의 사회 초년생인데요.
별지 활동을 하면서 평화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정기적인 모임은 한 달에 두 번 모였어요. 네. 그래서 모이면서 같이 뭐 평화 관련된 전시 보러 가기도 하고 같이 이제 계절이 바뀔 때 나들이 가기도 하고 뭐 평화 이런 주제에 토론하기도 하고 너는 평화를 어떻게 생각하니? 무슨 뭐 이런 통일에 관해서 뭐 하기도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시한다고 그래서 저도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서 나도 껴줘 하고 들어갔는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네, 평화에 대해서 막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다가 네, 실제로 해보고 더 관심을 가진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전시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한반도 지형 모형 위에 각각의 경험을 담아 완성한 작품이 눈에 띕니다.
아홉 명의 멤버가 이제 아홉 칸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저걸 한 칸 한 칸 이제 아홉 명이서 한 칸 한 칸 채운 거예요. 채운 작품인데 이제 남한 친구들은 북한 쪽을 이제 채우고 북한 친구들은 이제 남쪽을 채우는 식으로 이제 자기가 일하고 있거나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의 다양한 소재라던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뭔가 오브제 그런 것들로 이제 한 칸 한 칸 채워가는 작품이거든요.
깃털불사라는 작품은 한옥의 뼈대 위에 관람객들의 염원을 담은 깃털을 올려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전시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 뼈대는 한옥의 구조를 갖고 만들었고 보이는 형상은 날개의 형상이에요. 근데 날개가 의미하는 게 자유나 뭐 평화나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평화라는 것도 한 사람이 뭐 평화를 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다 같이 모두의 염원과 소원이 같이 모아졌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날개 이 깃털 위에다가 평화에 대한 어떤 염원이나 소원을 써서 전시 마지막에 이렇게 날개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다 쓴 거 보면은 막 되게 우리가 이 모임을 정말 하길 잘했다 내지 되게 평화나 통일에서 정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청년들도 되게 관심이 많구나 이런 전시뿐만 아니라 이런 행사들은 계속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좀 탄력을 받았어요.
가슴찡한 사연이 담긴 세상에 하나뿐인 의상도 전시돼 있습니다.
이제 세터민으로 이제 남한에 오면서 양부모의 그런 관계를 맺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 10년 전쯤에 친딸이 이제 사고로 죽었대요. 그 딸이 그 취직 선물로 첫 사준 첫 이제 선물을 양딸한테 주면서 이 옷을 업사이클 하는 식으로 이제 만든 작품이 이거고 그래서 리본이라고 그래서 옷도 새로 태어나고 이 세터민도 엄마를 만나서 새로 태어나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차정순 씨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북한의 가장 대중적인 산업품 중 하나인 편리화를 소재로 한 편리화라는 작품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반이 그냥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친구들을 10년이 지나도 그 친구의 장단점이나 뭐 습관이나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5명에 대한 기억이 다 있어요. 이름도 다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35명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식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쓴 거고. 북한 신발 밑창에 보면 다 신이주 신발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 대중적인 운동화를 북한의 획일화 된 뭔가 개성 없는 그런 집단을 표현하기도 하면서 그 안에도 서로의 이제 각자의 개성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이 작품을 한 거거든요.
끌리는 평화 전시는 오는 4월 8일까지 서울 건국대학교 근처에 있는 커먼그라운드 스트리트 마켓동 4층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조사입니까?
네,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의식지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전국의 15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국가의 위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것이 이번 설문조사의 골자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72.1%가 전쟁이 나면 한국을 위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이 참전 의사를 나타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성별로 보면 국방의 의무를 진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연령대를 보면 한 50대에서 60대, 평균 82%로 참전 의사를 가장 높게 표했는데 사실 전쟁이 나면 이 고연령층보다는 젊은이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대는 50.7%, 30대는 59.6%가 참전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10대, 20대, 30대, 그리고 그 직장에 다니는 화이트 칼라, 학생 집단에서는 좀 지원 의향이 낮은 데 반해서 농업이나 임업, 어업, 자영업자들의 참전 의사가 높았고요. 학력이 높을수록 지원 의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도 좀 그 차이가 있었는데요.
네.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전쟁에 자원하겠다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위기 때 극복을 위해 동참하겠다는 응답도 꽤 높게 나왔다죠?
그렇습니다. 80%의 응답자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 동참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했습니다.
네.
역시 50, 60대의 그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50, 60대가 국가 위기 시 극복을 위해 참여하겠다 이런 응답을 아주 높게 내놨는데요. 이 국가 위기 시와 함께 또 선거와 같이 국가적인 행사에도 참여하겠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4.13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이렇게 한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조사 결과 국가보훈처에서는 한국 국민의 나라 사랑 의식 지수는 2014년과 비슷한 78.1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놨고요. 50대에서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의 나라사랑 지수 비교적 높게 나왔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조금 다른 주제이기는 합니다만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조사 결과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북한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겠느냐 등 다양한 그 문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죠?
그렇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서 그 한반도 미래연구원을 개원했는데 이 개원 기념으로 조사한 그 대학생 통일 의식 조사입니다.
네.
미래의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이나 북한 주민들과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갈지 지금 상태에서의 대학생의 의식을 물어본 건데요. 설문 대상자는 1,004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5% 이상이 통일 이후에 취업이 된다면 북한 지역에서 일하는데 나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북한 출신 사람들과 친구로 지낼 수 있겠느냐 이런 뭐 질문이 있었는데 신입생의 77% 그리고 재학생의 67%가 그렇다고 답을 했고요. 북한 출신과 이성교제 의향이 있느냐 이런 설문이 있었는데 40%가 그렇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응답 평균 27%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응답 결과가 신입생, 재학생으로 구분이 되어 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 통일의식 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이 취업난이 심각한 대학생들의 현재 시점에서 그 통일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본 설문이기 때문입니다. 신입생보다는 대학생의 응답이 더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은 취업이나 경제활동, 사회활동의 기회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만큼 재학생들의 그 취업에 대한 압박감이 더 컸다.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는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이 설문조사 내용은 남북 통일에 대한 생각도 물어봤다고 하는데 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통일에 찬성을 하지만 실제 통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50% 가까이는 통일에 찬성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통일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대학생 신입생의 17%, 재학생의 31%만 긍정적이다. 통일이 될 것이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네.
응답자들은 북한을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을 했지만 통일을 위해서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들과 만난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은 북한 주민을 바라보는 인식이 좀 긍정적이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하지만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한국의 실버층, 그러니까 고연령자들의 해외여행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지난 8년 사이에 2.4배나 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좀 들어보죠.
네, 젊어서는 자식을 키우고 집안 살림 일으키느라 해보지 못했던 해외여행. 나이가 들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해외여행에 나서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젊어서 못 간 여행, 이젠 악착같이, 이런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었는데요.
아, 네.
한국의 일반 국민들이 그 해외여행을 나서기 시작한 것은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88 서울올림픽 이후입니다. 하지만 1970년대, 80년대 이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부동산과 금융으로 경제력을 키웠던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해외여행, 최근 눈에 띄게 성장했다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소비층으로 등장했다는 분석 보도도 요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8년 사이에 2.4배나 늘었다는 이 실버 해외여행객,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2007년에 한국 그 전체 국민의 해외 여행자 수가 1,332만 명 정도였습니다.
네.
그 중에서 그 흔히 65세 이상으로 불리는 고령층의 그 해외 여행객이 14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10분의 1 정도를 조금 넘긴 수준이었는데요.
네.
2015년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여행객은 1,930만 명이었고요. 그 중에서 고령층은 330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17.1%로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겁니다. 그 평생 여행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부모에게 자식들이 가까운 지역으로 해외 여행을 보내주는 그 일명 효도 관광이라는 것이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외 여행을 즐기는 고령자층이 많아졌다는 것, 이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한국 고령자들의 해외 여행지 주로 어떤 곳을 많이 갑니까?
뭐 아무래도 젊은 여행자들보다는 이동 거리가 짧은 지역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하지만 요즘은 유럽과 미주 여행을 나서는 사람들도 꽤 많아졌는데요.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중국 지역이 단연 제일 많고요.
네.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지역이 많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미주나 유럽 지역으로 나서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전체 그 장거리 여행객 중에 이 고연령자의 비율 눈에 띄게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늘어나는 이 고령층의 해외여행으로 지금 한국의 여행업계가 이들을 손님으로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젊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 상품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숙식의 질이나 안전, 편의 등 이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고요.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좀 품격 있는 질이 높은 상품을 선호한다는 것이 이 실버 해외 여행객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나이 든 분들의 노후 생활도 예전과는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군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일본의 새 안보법이 3월 29일을 기해 발효됐습니다. 새 안보법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집단 자위권이란 무엇인지 또 일본의 새 안보법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